VOA 세계뉴스입니다. 북한은 최근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과 한국의 대규모 연합훈련에 대응한 전술핵 실험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0일 보도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주간 모의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동원한 핵전술 부대별 훈련을 지도했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이번 발사가 한국의 군 지휘시설과 주요 항구, 공항을 겨냥한 모의 실험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적들이 군사적 위협을 가해오는 속에서도 여전히 계속 대화와 협상을 운운하고 있지만 우리는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이 지난달 25일부터 보름 동안 북한군 전술핵 운용부대와 장거리 포병부대, 공군 비행대의 훈련을 현장 지도했다며 관련 사진들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25일 새벽 서북부 저수지 수중발사장에서 전술핵탄두 탑재를 가정한 탄도미사일 훈련이 있었다며 미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저수지 수중에서 발사하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9일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대화 모색과 함께 대응 능력을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ABC 방송 This Week에 출연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발전시켰으며 명백하게 핵무기에 대한 야망을 버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검증 가능하고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보길 원하고 이를 위해 북한과 소통해왔다며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북한과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이 같은 목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북한과 전제 조건 없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영내 자산을 배치하고 필요할 경우 이를 가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또 김 위원장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미국은 한국, 일본과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0일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을 비난했습니다. NHK 방송은 기시다 총리가 북한이 여러 발표를 통해 다양한 주장을 만들어내고 있음에도 북한의 도발적 행동들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는 북한 상황을 계속해서 관찰하고 정보를 수집해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양자 및 다자 간 틀을 통해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노동당 창건일을 하루 앞둔 9일 오전 1시 48분께 강원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러시아군이 10일 수도 크이우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여러 도시에 미사일 공격을 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경찰은 이번 공격으로 현재까지 적어도 10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언론들은 이번 폭발로 크이우에서 가장 붐비는 교차로 중 한 곳에 거대한 분화구가 발생했고 인근 차량 2대와 승합차 1대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비탈리 크이우 시장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수도가 러시아 테러리스트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며 미사일이 시내 중심부와 솔로미안스키 구역의 목표물들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장악한 크름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연결하는 크름대교에서 폭발이 일어난 지 이틀 만에 이뤄진 이번 공격은 크이우 외에도 우크라이나 서부 르비우와 중부 두니프로 등도 겨냥했습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크름대교가 파괴된 이번 폭발을 우크라이나의 소행으로 지목하면서 중요한 민간 기반 시설을 파괴하기 위한 테러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금융위기 연구에 공헌한 미국 경제학자 3명이 선정됐습니다. 노벨위원회는 10일 벤 버냉키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과 더글라스 다이아몬드 시카고 교수, 필립 데이비그 세인트루이스 워싱턴 대학 교수를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은행과 금융위기에 관한 이들의 연구를 선정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1일 화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한군이 최근 보름색 7차례 실시한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을 직접 지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고 전 세계를 위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국방 고위 당국자가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 위협에 함께 대처할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겠고 대부분 지역 늦은 오후까지 비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9도, 낮 최고기온은 4도에서 2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3미터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3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한군이 최근 보름새 7차례 실시한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을 직접 지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위원장은 적들과 대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핵무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겠다며 긴장 수비를 끌어올렸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9일까지 북한군 전술 핵 운용 부대와 장거리 포병 부대, 공군 비행대 훈련을 모두 지도했다고 10일 보도했습니다. 현장 사진 수십 장도 공개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적들이 군사적 위협을 가해오는 속에서도 여전히 계속 대화와 협상을 운운하고 있지만 우리는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면서 핵 전투 무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조건 없는 대화를 꾸준히 촉구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나 담대한 구상이라는 북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며 대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윤석열 한국 정부의 태도를 일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핵 전투 무력이 임의의 시각, 불의의 정황 하에서도 신속 정확한 작전 반응 능력과 핵 정황 대응 태세를 고도로 견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임의의 시각, 불의의 정황이라는 표현은 유사시, 즉 실전 상황에서 공세적 무력 사용을 감행하겠다는 의지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그간의 북한이 개발해왔던 전술 핵, 그거를 한국, 일본, 괌까지의 타격 능력을 시점 배치하고 완벽하게 마련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를 통해서 북한은 명확한 메시지, 이제 더 이상 북한의 비핵화라는 그런 비현실적인 얘기 하지 말아라는 얘기잖아요. 마지막에 김정은이 붙인 대화 안 하겠다라는 의미는 그걸 그렇게 읽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핵 보유국을 인정하고 담판하자, 그렇게 읽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북한은 보름간의 이 훈련 기간 중 다종의 탄도미사일을 다양한 시점과 방식으로 모두 7차례 발사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새벽엔 서북부 저수지 수중발사장에서 전술 핵탄두 탑재를 모의한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이 있었습니다. 미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저수지 수중에서 발사한 장면도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평북 태천 인근 저수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진 발사는 미한 군당국의 원점 추적을 피하기 위한 투발수단과 장소 다변화 의지가 담겨있다는 관측입니다. 장영근 항공대 교수는 열차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는 북한이 이번엔 저수지에서 수중 발사했다며 발사 징후,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주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얘네들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니네들이 우리 움직이는 걸 보지 못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니네들이 공격제 징후를 포착을 못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내륙 저수지에서 처음으로 바지를 설치해 콜드 론치 방식으로 쏜 것으로 보인다며 알섬을 표적으로 실거리 사격의 정확도 테스트를 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앞서 지난해와 올 초 이루어진 두 차례 미니 SLBM 시험 발사가 콜드 론치 등 발사 과정과 고도를 테스트하는 수준이었다면 이번 시험 발사는 이보다 진일보했다는 설명입니다. 지난달 28일 저녁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을 두 발 발사한 데 대해선 조선중앙통신 등은 남한 비행장 무력화를 목적으로 전술 핵탄두를 모의 탑재한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29일 밤 평남 순천에서 동해상으로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SRBM 두 발, 그리고 이달 1일 아침 평양 순안에서 북한판 에이테킴스 또는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SRBM 두 발을 각각 쏜 데 대해선 여러 종류의 전술 탄도미사일 발사훈련에서 해당 설정 표적들을 상공폭발과 직접 정밀타격, 산포탄 타격의 배합으로 명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 등은 또 지난 4일 일본 열도 너머로서 약 4,500km를 날아간 미사일은 신형 지대지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6일엔 초대형 방사포와 전술 탄도미사일 명중 타격 훈련이 9일 새벽엔 적의 주요 항구 타격을 모의한 초대형 방사포 사격 훈련이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매체들이 공개한 사진에 근거해 4일 발사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 화성 12형을 개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종우 사무국장은 이 미사일 탄두부가 기존 화성 12형보다 짧고 뭉툭한 데다가 특히 화성 12형과 달리 보조엔진 화염이 보이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 화성 15형에 적용됐던 짐벌형 주엔진만 탑재한 신형 미사일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 사무국장은 짐벌형 주엔진을 탑재하면 보조엔진 없이도 자세 제어와 추력 방향 조절이 가능해 구조가 단순하고 미사일 중량이 줄어드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의 주엔진은 고정이 되어 있었지만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보조엔진도 필요 없이 주엔진이 움직이면서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상승간에. 그리고 비행 각도도 조정해주고, 그러니까 탄도미사일의 어떤 그 구조도 단순해지고 효율성도 더 좋아지는 거죠.
조선중앙통신 등은 이와 함께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6일과 8일 전선 장거리 포병 구분대와 공군 비행대 화력 타격 훈련을 참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8일엔 동해에 재진입한 미 해군 항공모함 등 연합군 해군의 해상 연합 기동 훈련이 감행되고 있는 정세 배경하에서 사상 처음으로 150여 대의 각종 전투기들을 동시 출격시킨 인민군 공군의 대규모 항공공격 종합훈련이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박원곤 교수는 미한연합군에 비해 절대 열세에 놓인 북한 공군의 사기 진작과 대민 선전전에 초점이 맞춰진 훈련으로 풀이했습니다. 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이번 훈련이 북한 전술핵 부대들의 첫 실전 훈련이라며 한국을 겨냥한 핵 위협이 노골화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전술 핵무기의 전방 실전 배치 계획 등을 밝힌 적은 있지만은 전술 핵무기 운용 부대들을 동원해서 군사훈련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북한은 구체적으로 한국의 군부대라든가 주요 항구, 군사지휘시설, 비행장들에 대한 타격을 모의한 초대형 방사포 및 전술 탄도탄 미사일 타격 훈련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의 이번 훈련이 지난달 초 핵무력 정책 법제화 이후 첫 전술핵 실전 훈련이었다는 점과 함께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의 한반도 전개와 미한, 미한일 연합훈련을 빌미로 한 맞대응 성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박사는 이와 함께 북한이 노동당 창건 77주년 기념일인 10일 이번 훈련의 종합 결과를 대대적으로 보도함으로써 국방 분야에서의 김 위원장의 업적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도 깔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대규모의 열병식이나 이런 건 지금 사전 포착이 안 됐거든요. 따라서 지금 대규모 행사 가능성은 크게 높아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지금 어려운 경제 환경, 이런 환경에 자기들 나름대로 당 창건 77주년에 김정은의 군사 강국을 이룬 업적을 부각시키는 행보, 이런 의미가 있고요.
한편 한국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군 전술핵 운영부대 군사훈련 목적을 미국과 한국의 정세 격화 행동 때문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미한연합훈련을 빌미삼아 불법적인 도발을 정당화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10일 북한이 한반도와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미사일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고 전 세계를 위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8일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면서 이번 발사는 이번 달 감행된 다른 발사와 함께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배되고 북한의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대화에 참여하길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위 공약은 굳건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영내 안정을 해치는 불법 행위로 거듭 규정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8일 성명에서 이번 발사와 관련해 우리는 두 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알고 있으며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번 일이 미국 개인이나 영토 또는 동맹국에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고 평가했지만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일으키는 불안정성을 잘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미국이 한반도 긴장을 높이고 있다는 중국 등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잇따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북한을 거듭 규탄하면서 이 사안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불안정한 행동을 하는 장본인은 북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문제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는 중국 등의 주장에 대한 논평 요청에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의 책임이 누구에 있느냐고 묻는 것이라면 답은 분명하다며 그건 북한이라고 답했습니다.
If your question is who is responsible for the destabilizing actions, that is very clear. It is the DPRK.
그러면서 북한은 이번 주에만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며 이 모든 것은 다수의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주변국뿐 아니라 영내에 위협을 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10월 5일 유엔 안보리에서 동맹과 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이런 행동을 비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오늘 앞서 본 것처럼 재무부는 대북 불법 정제유 운송에 관여한 개인과 기관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부과했다며 우리는 이 사안에 면밀히 주의를 기울이고 동맹 파트너와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s many of you saw earlier today, the Department of Treasury announced a new package of sanctions, newly designated.
또한 이날 성김 국무부 대북 특별 대표가 한일 북핵 수석 대표와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것은 우리가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계속 주시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국방 고위 당국자가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 위협에 함께 대처할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 국방부 차관보는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라이 레트너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가 허택은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마스다 카즈오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고 공동 대응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3국 국방관리들이 전화통화를 했다며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응할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3국 관료들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영내 안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삼각 안보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3국 관리들은 향후 상호 간의 일정이 결정될 3국 장관회의에서 각자의 장관들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레트너 차관보는 이와 관련해 7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추가로 3국 당국자 간 통화 사실을 전했습니다.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맞서 3국 공조를 향상시키기 위해 일본 방위성 및 한국 국방부 당국자와 대화했으며 두 동맹을 향한 미국의 확장 억제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 국방부도 이날 3자 간 통화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미국 항모전단 전개 때 시행한 한미일 3자 대잠전 훈련과 해상미사일 방어 훈련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했다면서 북한이 도발하면 할수록 3자의 안보 협력은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은 일본이 군사력을 강화할 명분을 주고 미국도 이를 적극 지지할 수밖에 없는 안보 환경을 조성한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북한의 의도와 달리 일본의 방위비 증액을 가속화하고 일본의 군사적 역할에 대한 미국 내 공감대를 넓힐 뿐이라는 지적인데요. 다만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일본 자위대 투입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습니다. 7일 VOA 한국어 서비스의 워싱턴 톡 프로그램에 출연한 크리스토퍼 존스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국장 겸 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일본석좌와 로버트 램슨 전 주한미국 대사 대리를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존스톤 석좌님, 북한이 괌까지 도달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일본 상공을 통과한 건 5년 만입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과 비교해 도발 수준이 어떻게 다를까요?
Yeah, this is certainly an elevation in a level of provocation. The systems that North Korea has been more recently testing, of course, are
확실히 도발 수비가 높아졌습니다. 북한은 최근까지 단거리 미사일 시험에 더 집중해 왔습니다. 충돌 시 한국 내 목표물을 타격하려는 의도가 명백하죠.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일본 전역, 필요할 경우 괌 주둔 미군을 타격하기 위한 지역용 무기입니다. 이번 발사는 지역 전체, 특히 미국, 일본의 북한의 역량이 위력적이라는 걸 과시하려는 것입니다.
랩슨 전 대사대리님,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레이건함이 동해로 돌아갔습니다. 이 항모 강습단은 북한의 어느 곳이든 타격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 어떤 신호를 보내는 걸까요?
Well, I think it's a consistent message from the U.S. in terms of our projection.
확장 억제 전략의 일환으로 무력 투사 관점에서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레이건함은 미국이 보유한 상징적이고 매우 강력한 자산으로 즉시 배치할 수 있습니다. 레이건함은 북한에 익숙한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북한이 이렇게 단거리와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위협할 때 이런 강력한 신호를 반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은 레이건함의 전개를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침략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압도적 우위를 일깨우기 때문이죠.
존스톤 석좌님, 군사 전문가들은 레이건함이 지도부와 지휘 통제부를 마음대로 타격할 역량이 있다고 말합니다. 북한이 구체적으로 레이건함의 어떤 위력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An aircraft carrier like the Ronald Reagan carries about 75 aircraft, both fixed wing as well as helicopter.
레이건 같은 항모는 고정익기와 헬기를 비롯해 약 75대의 군용기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막강한 화력을 보여주고 일반적으로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구축함이 호위하죠. 따라서 강력한 무력 시비이자 얼마나 빨리 대응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항모 배치뿐 아니라 미사일 발사 직후 한반도에서 실시한 실탄 사격 훈련 등을 통해서도 우리의 민첩성을 볼 수 있습니다. 미일 공중연합훈련도 했죠.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존스톤 석좌님,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은 반격 능력 보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일본의 군사력 강화에 명분을 주나요?
That's a very important point. So Japan is today in the midst of a very serious domestic debate.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일본 국내에서 현재 국방에 대한 매우 진지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위비의 대폭적인 증액을 검토하고 있죠. 현재 GDP의 1% 수준인 방위비를 5년 이내에 2%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또 원거리 타격수단 확보는 물론 최초로 장거리 순항미사일 개발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도발은 일본의 방위비 논의를 더욱 가속화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연말까지 관련 논의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일본의 독자 방어와 미일 연합 전력의 추가의 부분을 결정하는 논의에 북한의 도발이 영향을 줄 것입니다.
랩슨 전 대사대리님, 한국 정부는 일본이 평화 헌법 정신을 지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한국이 민감하게 반응할 텐데요. 미국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Well, certainly the U.S. has a prominent, maybe a predominant role on the security front with both countries. And we have
미국은 한일과의 안보 협력에서 중요한, 어쩌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양국과 조약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관계와 방위 공약 수준에 대한 각자의 요구 사항을 갖고 있죠. 일본에 대한 외부 위협과 대응책을 결정하는 것은 일본의 몫입니다. 존스톤 석좌가 언급한 방위력 강화 문제는 일본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습니다. 헌법을 개정하고 지역적 국제적으로 점증하는 도전에 대응해 방위비를 인상하는 건 아베 전 총리의 중점 과제였죠. 한국이 일본의 이런 움직임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위비 수준과 방위 태세는 각국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한국인들이 왜 그런 발언을 하는지 이해하지만 일본이나 심지어 미국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미국은 두 동맹이 국방력을 증강해 우리의 장기적인 안보 목표를 지원하기 바라기 때문이죠.
존스톤 석좌님, 올 초 미일 정상이 통화를 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양국을 순방할 당시 존스톤 석좌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국장이셨죠. 이 전화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지지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Yeah, President Biden did express support for Prime Minister Kishida's intentions in this, and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의 계획을 지지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의 방위비 증액 의지를 매우 강력하게 밝혔죠. 제가 국방부로 옮겨간 10년 전만 해도 일본이 상당 수준의 국방력을 갖는 데 대해 워싱턴에선 찬반 논쟁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이젠 일본의 역량 강화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안정에도 기여한다는 강한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강한 일본은 북한의 위협은 물론 중국이 제기하는 도전에 대한 억지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동아시아에선 러시아 요인도 감안해야 하죠. 시대와 전략 환경이 모두 변했습니다. 일본이 나아가는 방향에 대한 강력한 환영과 지지가 있다고 봅니다.
랩센 전 대사대리님,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진전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It's obviously important. It's really the first substantive engagement that the two leaders have had on an issue.
매우 중요합니다. 두 정상이 북한의 호전성과 도발에 맞서 중대한 안보 문제를 실질적으로 논의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대화는 안보 문제에서 한일의 공통 관심사가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화해가 한일 관계의 다른 측면으로 확대되길 기대합니다. 물론 한일 간 역사나 지리 문제 해결을 위해 안보를 이용하는 건 아닙니다. 한일 관계가 최대한 발전하려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돼야 하죠. 안보 협력은 훌륭한 출발점입니다. 안보보다 중요한 건 없죠. 하지만 협력을 구체화하면서 계속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존스톤 석좌님, 한일 정상 간 통화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 협정을 통해 일본과 한국이 어떤 실리를 챙길 수 있을까요?
Yeah, so it just will be 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Basically creates
지소미아는 기본적으로 두 정부가 기밀 정보를 공유할 법적 틀을 만듭니다. 각국의 의무 사항은 없습니다. 정치적 의지가 있으면 기밀 정보를 공유할 법적인 틀을 만들 수 있도록 한 구조죠. 따라서 매우 중요한 협정입니다. 지소미아는 일본과 한국이 위기 상황에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미한일이 빈틈없이 훨씬 더 긴밀히 협력할 수 있습니다.
랩센 전 대사 대리님은 지난 2019년 당시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했을 때 주한미국 부대사였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 내 분위기는 어땠나요?
Well, indeed was a high level of concern that the frictions and tensions in the Korea-Japan relations.
한일 관계의 마찰과 긴장이 안보 분야까지 실질적으로 확장되는 데 대한 깊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봤죠. 한국이 왜 그런 조치를 검토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외교 채널을 통해 대화했습니다. 또 전반적인 안보 우려를 상기시키고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시 놓치게 될 기회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여러 요인을 고려한 끝에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는 결정이 났습니다. 결국 지소미아를 통해 어떤 정보를 공유할지는 각국이 결정할 일입니다. 다만 그런 공유를 가능케 하는 구조는 유지된 것이죠.
랩센 전 대사대리님,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투입될까요? 미국은 어떤 생각입니까?
Yeah, I don't see that. I don't think that's part of our plan. We certainly have very detailed plans for a fight.
자위대 투입은 우리의 계획에 없습니다. 미한 정부는 북한과의 전투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고 항상 훈련하고 있죠. 물론 이는 유엔사 계획의 일부이며 다른 국가들도 그 과정에 참여합니다. 일본은 유엔사의 일환이 아니기에 지상군으로 투입될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일본이 미국 함정과 군용기를 방어할 의무가 있는 한반도 주변 영공과 해상에선 일본의 활동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유일하게 일본군을 한반도에 투입할 경우는 한국에 사는 일본 국민을 대피시키는 작전일 겁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과 여러 국적의 외국인들을 탈출시키는 대규모 작전이 진행될 것입니다. 일본의 군사 자산과 병력이 일시적으로 한반도에 투입될 유일한 경우로 볼 수 있죠.
랩센 전 대사대리님,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는 이번에도 공동성명 없이 끝났습니다. 이제 추가 대북 제재는 기대할 수 없는 건가요? 안보리는 이제 소용이 없습니까?
No, I don't. But I don't think the utility is over. But for the moment, for the foreseeable future, we don't know how long that will last.
안보리가 소용없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동안 안보리는 추가 대북 제재의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거부권을 가진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의 입장 때문이죠.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안보리의 어떤 추가 징벌도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했습니다. 북한은 추가 도발 허가증을 가진 셈이죠. 물론 우리는 북한에 독자 제재를 가하고 생각이 같은 동맹 파트너와 협력해 훨씬 더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안보리가 직면한 교착 상태는 한동안 이어질 것입니다. 물론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지 지켜봐야 합니다. 언제 할지 모르지만 더 빨리 할 수도 있죠.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면 중러, 특히 중국이 어떤 노선을 택할지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겁니다.
존스턴 석좌님, 2017년 니키 헤일리 주 유엔 미국 대사는 중국과 러시아 측에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성을 언급하며 미국이 북한에 대해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중러가 이에 반응해 신규 대북 제재를 지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러가 대북 입장을 바꾸지 않는 현 상황에서 고려해 볼 만한 전략일까요?
Yeah, I think what I'd say is it's certainly the case that I think history suggests that
과거 중국이 대북 압박에 나섰을 때는 한반도와 영내에서 통제 불능 상황이나 분쟁이 벌어질 우려가 있을 때였습니다. 따라서 그게 사실이라고 보지만 미국이 2017년 당시의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권하진 않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중국의 이익에 반하는 요소를 영내에 도입한다는 점을 거듭 상기시켜야 합니다. 중국이 귀담아 듣지 않더라도 계속 알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크리스토퍼 존스턴 석좌와 로버트 랩슨 전 대사 대리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일본 정부가 북한의 최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당시 자국 항공기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발빠른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항공사의 발사 정보를 전달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일본 상공을 넘기는 화성 12형 추정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난 4일, 일본 당국은 영내를 운항하는 자국 항공기에 즉각 주의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양대 항공사 중 하나인 전일본 공수 공보실은 7일 VOA에 보안상의 이유로 모든 세부사항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ANA 항공은 일본 당국으로부터 정보를 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해당 정보를 영내에서 운항 중인 모든 항공기뿐 아니라 지상의 공항역과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예고 없는 미사일 발사가 항공기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유사시에 대비해 북한 미사일 발사 사실과 궤적 등 핵심 정보를 자국 항공사에 신속히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최북단인 홋카이도와 혼슈 최북단 아우모리현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리고 북한 미사일 관련 발사 정보 전달 시스템과 전국 순시경보 시스템을 통해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또 북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함에 따라 고속전철 노선인 도호쿠 신칸센 일부 구간에 운행을 일시 중단하는 조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앞서 세계 각국의 주요 항공사들은 지난 2017년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 당시에도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북한의 영내 미사일 활동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항공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미국의 3대 항공사 중 하나인 아메리카 항공은 당시 BOA에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미국에서 일본, 한국, 홍콩 등 아시아 지역으로 향하는 노선의 항로를 변경했다면서 이는 북한 미사일이 지나는 특정 영공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본 항공은 당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관련 당국과 협력해 항로를 선택하고 있다고 했고 독일의 루프트한자 항공도 북한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한 영내 위험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1977년 유엔사나 국제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 아이카오에 가입한 북한은 민간항공기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인공위성이나 미사일 발사 전 사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2016년 2월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한 광명성 4호 발사 이후 단 한 차례도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앞서 아이카오 대변인실은 지난 3일 BOA에 북한이 최근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하는 과정에서도 사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유류 수출에 관여한 개인과 회사를 전격 제재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3년 전 대북 제재 위반에 연루된 싱가포르와 타이완 국적자 등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7일 북한에 유류를 공급한 개인 2명과 회사 3곳에 대한 독자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제재 명단에 오른 개인은 싱가포르 국적자 거기생과 타이완 출신 천시환입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거기생이 선박 커리저스호를 이용해 2019년 북한 남포로 유류를 운송하고 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유류를 건네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거기생은 이미 지난해 같은 혐의로 미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기소된 인물로 현재 미 연방수사국의 수배 대상입니다. 그의 선박 커리저스호도 지난해 민사 몰수 소송을 거쳐 미국 정부 자산으로 귀속된 바 있습니다. 당시 뉴욕 남부 연방검찰은 거기생에 대한 기소장과 커리저스호 몰수소장에 거기생이 2018년 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을 대리해 유류를 구매하고 이를 북한으로 운송한 행위 등을 고발했습니다. 특히 2019년 6월 위장회사를 이용해 커리저스호를 약 58만 달러에 구매한 뒤 이를 대북 유류 공급선으로 활용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도 같은 내용을 확인하면서 2019년 9월 커리저스호가 북한 선박 세별호에 유류를 실어 나르고 직접 남포의 유류 하역 시설에 정박한 장면이 담긴 위성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거기생의 사업 파트너인 천시화는 커리저스호 승조원들의 임금을 지급하는 대북 유류 운송에 관여했다고 해외자산통제실은 밝혔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에 따르면 거기생과 천시생은 허가 없이 북한 정권의 물품이나 서비스, 기술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한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13810호에 의거해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날 함께 제재 대상에 오른 회사는 마셜제도 소재 뉴이스턴 쉬핑과 싱가포르 소재 안파사르 트레이딩, 스완시 포트 서비스 등 세 곳입니다. 뉴이스턴 쉬핑은 커리저스호의 관리 회사며 나머지 두 곳은 거기생이 소유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운영에 관여한 회사라고 해외자산통제실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북한의 최근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 해석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은 올해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 범위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올해에만 41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이 중 6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미국은 북한에 정제유를 운송한 개인 2명과 기관 3곳에 제재를 부과했다며 그들의 행위는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과 군을 직접적으로 지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 결의는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북한 깃발을 단 선박과 어떤 화물에 대해서도 넘기거나 넘겨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북한이 매년 어기고 있지만 2018년부터 북한의 정제유 수입량을 50만 배럴로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되지 않는다면 어떤 대북 정제유 수입도 위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이들 기관과 개인을 제재함으로써 북한이 군과 무기를 개발하고 유지하는 것을 지원한 자들에게 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일본 상공을 통과한 것을 포함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지속적인 무시를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계속해서 다자 제재를 집행하고 이런 활동을 지원하는 자들을 제재하는 것을 포함해 세계 곳곳에서 이뤄지는 북한의 제재 회피 노력을 추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캐나다 사이버 안보를 담당하는 통신안보청 수장이 북한 해커들을 자국에 대한 주요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국가 지원을 받는 사이버 범죄 집단이 캐나다의 사회 기반 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롤린 사비에르 캐나다 통신안보청장은 6일 캐나다 의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에게 캐나다가 마주한 사이버 범죄 위협에 대해 경고하며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중국, 북한, 이란, 러시아 등 국가가 지원하는 사이버 프로그램은 캐나다의 가장 큰 전략적 위협을 제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 외국 집단의 사이버 위협은 캐나다 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지원을 받는 세력을 포함한 해외 사이버 위협 활동은 캐나다의 주요 사회 기반 시설은 물론 해당 시설의 운용과 정보 기술도 겨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비에르 청장은 이런 범죄 집단이 랜섬웨어나 개인정보, 온라인 사기 행위 등 다양한 기술을 이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날 국방위에는 캐나다군의 최상급 지휘관인 웨인 에어 국방참모 총장이 출석해 적성국들의 미사일 역량 진전을 언급하며 미사일 방어에 대한 투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캐나다는 파트너 및 동맹국들과 단결된 전선으로 협력해야 하며 그러므로써 상대의 오판, 모험주의, 강대국 전쟁을 억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자국의 안보와 관련해 캐나다는 장기간 누려온 지리적 고립을 더 이상 실행 가능한 국방 전력으로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캐나다는 미국과 함께 오랫동안 필요성이 제기됐던 북미 방공사령부의 근대화에 투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이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규정 시행을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국 현대차와 같은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에서 세제 혜택 관련 요건을 충족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현대자동차그룹이 전기차 공장을 건설하기로 한 조지아주의 라파엘 원홍 민주당 상원 의원이 최근 미국을 위한 저렴한 전기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담긴 전기차 관련 조항이 한국산 전기자동차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불만이 한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북미에서 최종 조립돼야 한다는 IRA의 새 규정 시행에 유예 기간을 두는 내용입니다. IRA 전기차 보조금 관련 일부 조항의 경우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와 국내에서 제조되는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배터리 생산에 사용되는 주요 광물이 국내 혹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공급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우 의원의 법안은 북미 내 전기차 최종 조립 관련 요건의 정의를 2025년 12월 30일 이후 판매되는 차량의 경우로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IRA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중 최종 조립 관련 규정 시행은 2026년까지 유예하겠다는 겁니다. 또 주요 광물과 배터리 부품 관련 규정도 2031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8월 서명한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고 미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에 대해서만 대당 최대 $7,500의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현재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되는 현대차와 기아차의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원우 의원은 법안 관련 성명에서 조지아주의 자동차 제조사들이 시장과 생산 거점을 일치시키는 이런 새로운 온쇼링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당초 계획된 전기차 시설을 가동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며 여기에는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2025년 완공 예정인 현대차의 전기차 시설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조지아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낮추고 전기차 구매 시 더 많은 선택지를 갖게 되는 동시에 조지아주 전역에서 보수가 좋은 일자리를 지원하며 현대차와 같은 자동차 회사들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원우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지난달 말 제닌 옐런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IRA의 전기차 보조금 규정 수정으로 일부 전기차 제조사들의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하며 최대한의 유연성을 발휘해 해당 규정을 시행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재무부는 의회가 승인한 전기차 세액 공제 개정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원우 의원은 최근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재무부 관리들이 의회의 전기차 세액 공제 개정을 현대차와 같은 회사들의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해석하기를 바란다며 이런 회사들은 우리가 청정에너지 미래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이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비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분수공장을 동원해 농기계를 만드는가 하면 양곡 유통 비리를 막기 위해 허풍 방지법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북한의 농업 상황을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은 10월 가을 거지를 앞두고 식량난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5일 북한 최대 곡창지대인 황해남도 해주시에서는 농기계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북한 관영매체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벼 수확기와 옥수수 탈곡기 등 5,500대의 농기계가 전달됐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우리의 혁명공업인 군수공업부문이 전골기에서 농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부문들을 지원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셨습니다.
특이한 점은 김정은 위원장의 명령으로 군수공장에서 무기 대신 농기계를 생산해 농촌에 보냈다는 겁니다. 같은 날 평양에서는 노동당 정치국 회의가 열려 농업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위임에 따라 조영원 조직비서가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는 농사 실태를 점검하고 농업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문제를 토의하고 결정서를 채택했습니다. 북한은 결정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언론은 이날 회의가 가을 거지와 탈곡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며 양국 정책 집행을 저해하는 현상들과의 투쟁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정치국 회의에서 양국 정책 집행 저해 현상이 언급된 것을 볼 때 국가 양국 유통체계에서 비리 현상이 드러났고 이를 척결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탈북자들과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말하는 비리 현상을 곡물 생산 허위 보고와 곡물 빼돌리기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2009년에 제정된 북한의 농업법에 따르면 협동농장과 국가는 일종의 계약관계입니다. 국가는 농사에 필요한 토지, 물, 종자, 비료, 농약, 농기계, 그리고 비닐, 방막 등을 제공하고 농장원은 노동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가을철이 되면 각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알곡을 분배하는 겁니다. 문제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경제가 붕괴하면서 국가는 농자재를 공급하지 않으면서 분배는 종전처럼 하고 있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농장원들은 추수철이 되면 곡물 생산량을 줄여서 상부에 보고한다고 탈북민들은 말합니다. 평안남도 평성에서 농업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2011년 한국에 입국한 조충희 씨입니다.
국가가 가져갈 수 있는 양의 곡물이 이제 위무수매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집행하려면 일정 정도의 곡물이 있어야 되는데 농장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생산을 예를 들어서 100개를 생산했다면 정부에다 보고하는 건 50개 이제 생산했다고 보고하고 나머지는 시장에 유통시켜 가지고 농장 경영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섭외를 하거든요.
또 다른 문제는 농민들이 곡물을 빼돌리는 겁니다. 가을철 벼와 강냉이가 탈곡장에 들어가면 국가 수매와 공출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가을거지가 시작되기 전에 농민들은 미리 벼와 강냉이를 베어 자신의 목으로 챙겨놓는 겁니다. 탈북민 조충희 씨입니다.
어차피 이제 정부가 다 가져가면 식량으로 이제 남는 게 없으니까 농민들이 그 먹고 살기 위해서 가을 나가서 이제 따로 주머니나 버장에다 욕구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탈거하는 장소에서 빼돌린다든지 그런 일은 이제 있기는 한데.
한편 한국국가정보원은 북한이 허풍방지법을 제정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9월 28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올해 군수공장을 동원해 생산한 농기계를 황해남도에 투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허풍방지법을 제정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허풍방지법의 정확한 내용은 아직 알려진 바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농업 부분에 허풍이 있다고 질타한 것을 감안하면 당 간부들이 농업 생산량을 부풀려 보고하는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GSNJ 인스티튜트 권태진 북한 동부가 연구원장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허풍 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벌써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저 한 2, 3년 전부터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이제 부풀려서 보고를 하다가 하는 게 문제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파악하기로는 그 식량 그 상황이 그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거 보고는 굉장히 이제 부풀려서 보고를 해가지고 실제로 막상 조사를 해보면은 그것보다 훨씬 이제 생산량이 이제 적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은 허위 보고로 인해 식량 재고를 파악 못해 체면을 구긴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식량 가격이 급등하자 김 위원장은 6월 17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인민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 명령을 내렸습니다. 군량미를 보관하고 있는 2호 창고를 열어 주민들에게 공급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그러나 군량미를 풀어 쌀값을 안정시키라는 이 특별명령은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창고에 쌀이 충분히 없었던 겁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6월 29일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어 정치국 상무위원인 리병철과 군 총참모장 박정천, 국방상 김정관을 강등시키고 최상건 당비서는 해임했습니다. 탈북민들은 국가수매 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생산량 허위보고 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현재 북한에는 두 가지 곡물 가격이 있습니다. 국정 가격은 쌀 1kg이 46원이지만 시장 가격은 5, 6천원입니다. 그런데 국가는 국정 가격을 적용해 쌀을 수매합니다. 만일 국가가 쌀 100kg을 수매하면 농민에게 4,600원을 지불하는데 이는 농민 입장에서는 큰 손해입니다. 하지만 농민이 같은 양의 쌀을 장마당에 팔면 5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쌀 100kg을 국가에 팔면 49만 5,400원이 손해인 셈입니다. 다시 탈북민 조충희 씨입니다.
저 국정 가격이 46원이니까 거의 이제 100배 이상의 그 저렴한 가격으로 가져가는데 그렇게 이제 한다는 건 거의 이제 강도 행위나 같은 거죠.
전문가들은 농업을 개혁하려면 허위보고 근절이나 농자재 공급 정도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국 메릴랜드 대학 교수는 농업을 개혁하려면 국정 가격 같은 이중 가격 제도를 정리하고 협동 농장을 없애며 농민이 잘 사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f you don't get incentive, you don't work as hard. No question.
식량난은 이제 북한의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인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북부 도시 지역 주민들은 농촌을 떠돌며 식량을 구걸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함경북도 무산이나 양강도 해산시의 경우 현금 수입이 끊어지자 주민들이 농촌을 돌아다니며 식량을 훔치거나 구걸한다는 겁니다. 북한의 식량난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미 농무부는 올해 북한의 식량 부족량이 전년도보다 17만 톤 증가한 121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 주민 10명 중 7명이 식량 부족에 시달릴 것이란 얘기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고 10년 안에 식량난을 완전 해결하겠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봄가뭄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그리고 집중호우는 그 같은 약속을 지키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가까운 장래 주민들에 대한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겠고 대부분 지역 늦은 오후까지 비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9도, 낮 최고기온은 4도에서 2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3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5도, 낮 최고기온 15도 예상됩니다. 남부는 아침 최저 7도, 낮 15도. 구성 아침 3도, 낮 17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기온은 0도, 낮 최고기온 14도. 희천 아침 2도, 낮 17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해주는 아침 최저기온 7도, 낮 17도. 개성 아침 6도, 낮 17도, 신계 아침 4도, 낮 16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원산은 아침 8도, 낮 20도, 평강 아침 2도, 낮 15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는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맑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7도, 낮 21도, 장진 아침 영하 1도, 낮 10도, 김책 아침 9도, 낮 19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맑겠습니다. 해산은 아침 0도, 낮 9도. 삼지연 아침 영하 4도, 낮 4도 예상됩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북한은 최근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과 한국의 대규모 연합훈련에 대응한 전술핵 실험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0일 보도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주간 모의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동원한 핵전술 부대별 훈련을 지도했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이번 발사가 한국의 군 지휘시설과 주요 항구, 공항을 겨냥한 모의 실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적들이 군사적 위협을 가해오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계속 대화와 협상을 운운하고 있지만 우리는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이 지난달 25일부터 보름 동안 북한군 전술핵 운용부대와 장거리 포병부대, 공군 비행대의 훈련을 현장 지도했다며 관련 사진들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25일 새벽 서북부 저수지 수중발사장에서 전술 핵탄두 탑재를 가정한 탄도미사일 훈련이 있었다며 미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저수지 수중에서 발사하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9일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대화 모색과 함께 대응 능력을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ABC 방송 디스위크에 출연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발전시켰으며 명백하게 핵무기에 대한 야망을 버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검증 가능하고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보기 원하고 이를 위해 북한과 소통해왔다며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북한과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이 같은 목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북한과 전제 조건 없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영내 자산을 배치하고 있고 필요할 경우 이를 가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또 김 위원장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미국은 한국, 일본과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인터뷰는 북한 관영 매체가 김 위원장의 미사일 훈련 지휘 사실을 보도하기 전에 이뤄졌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0일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을 비난했습니다. NHK 방송은 기시다 총리가 북한이 여러 발표를 통해 다양한 주장을 만들어내고 있음에도 북한의 도발적 행동들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결코 용인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는 북한 상황을 계속해서 관찰하고 정보를 수집해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양자 및 다자 간 틀을 통해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러시아군이 10일 수도 크이오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여러 도시에 미사일 공격을 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경찰은 이번 공격으로 현재까지 적어도 10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언론들은 이번 폭발로 크이오에서 가장 붐비는 교차로 중 한 곳에 거대한 분화구가 발생했고 인근 차량 2대와 승합차 1대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비탈리 크이오 시장은 수도가 러시아 테러리스트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며 미사일이 시내 중심부와 솔롬냐스키 구역의 목표물들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장악한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연결하는 크림대교에서 폭발이 일어난 지 이틀 만에 이뤄진 이번 공격은 크이우 외에도 우크라이나 서부 르비우와 중부 드니프로 등도 겨냥했습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크림대교가 파괴된 이번 폭발을 우크라이나의 소행으로 지목하면서 중요한 민간 기반 시설을 파괴하기 위한 테러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금융위기 연구에 공헌한 미국 경제학자 3명이 선정됐습니다. 노벨위원회는 10일 벤 버냉키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과 더글라스 다이아몬드 시카고 대학 교수, 필립 디비그 세인트루이스 워싱턴 대학 교수를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은행과 금융위기에 관한 이들의 연구를 선정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10월 11일 VOA 새벽